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하루 동안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면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초등학생들은 어떤 답을 할까요? 어떤 아이에게 기자가 한번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숙제 검사 받는 거요. 엄마 아빠가 집에 와도 학교 숙제 했니? 학원 진도 잘 따라가니? 이런 대화가 전부라고 합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숙제를 해야 하니까요. 초록 우산 어린이재단이 가정의 달인 5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학생 571명을 대상으로 하루 일과를 분 단위로 측정해봤더니 참여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13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반면에 학교에 다녀온 이후 학원 등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190분에 달했다고 하죠. 아, 공부. 가족들과의 대화도 미뤄야 할 만큼 중요한 이 공부라는 것에서 아이들이 해방될 날 대체 언제일까요? 5월 5일 토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5월 5일 토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혜은이 최문정의 파란 나라 전해드렸어요. 오늘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나온 여러 가지 조사 결과들 정말 놀랍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에 고작 13분이라니 진짜 놀라운 결과인데요. 그것도 온전한 13분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함께하는 시간을 조각조각 다 모아놨더니 13분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아이들과 부모가 눈을 마주하고 대화다운 대화를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기도 한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어린이날이기도 해서 소파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날 선언문이라는 걸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게 가만 보니까 어린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하는 그 당부의 내용이더라고요. 유명한 대목이 참 많지만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는 시간이 고작 13분이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 때문에 특히나 눈길을 끄는 몇 가지 대목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하게 하여 주시오. 산보와 원족 같은 것을 충분하게 하여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할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어린이날 선언문이 나온 지 95년이나 됐는데요. 아이들은 아직 이것에 나온 내용 정도도 못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고 짠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대개 가정에 아이들 있으시다면 오늘만큼은 마음껏 뛰놀고 또 아이들만의 시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 속의 한방,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건강 궁금증 풀어드릴 거고요. 9988 건강 길라잡이에서는 아이들에게 감기만큼이나 흔하다는 귀 질환이죠. 중이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들의 문제를 솔직담백하게 풀어보는 부부클리닉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해 주세요.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한방.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죠. 혹시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런 게 궁금했다는 점이 있으시면 건강한 아침으로 연락주세요.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지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7417번 쓰시는 분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60대 남성입니다. 저녁에 자고 나면 가슴 위로 머리까지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어디가 안 좋은 건지 또 한의학으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도움 받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네, 잠잘 때 땀이 나는 거, 훔칠 도자 써서 도한이라고 하죠. 네. 이 뺏기는 거니까요. 예. 이 잠자는 동안에 속옷이 젖거나 뭐 심지어 이불이 젖도록 땀을 흠뻑 흘리고 잠이 깨면 딱 그칩니다. 그 이 원인이 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몸에 음기가 허약해서 속열이 생긴 탓인데요. 과로하고 영양 섭취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네.
좀 몸이 야윈 사람이 열이 그냥 조수처럼 쫙 달아올랐다가 스르르 내려가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잠이 적게 오고 손발바닥하고 가슴에 열이 나고 입이 마르고 목 안이 건조하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렇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몸에 좀 살집이 많아 좀 퉁퉁하다. 그러면 몸에 습기가 많이 쌓여 있겠죠. 그러면서 열이 많은 분. 이런 분이 또 평소에 운동해서 땀을 별로 안 흘렸다. 그럼 네. 땀이 밤에 잘 때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나는 땀은 주로 머리하고 상체에 심합니다. 왜냐? 아. 열이 자꾸 위로 잘 올라오니까.
네.
그리고 몸이 무거우면서 팔다리도 나른하고 무겁죠. 살집이 많아요.
네.
비만하니까. 그러면서 먹기는 많이 먹고 매운 음식이라든가 기름진 음식, 만약에 술까지 즐긴다면 이게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또 뭐 어떤 경우냐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적으면서 피로하고 숨이 차고 어지럽고 얼굴색이 밝지 못하면서 밤에 땀 흘린다면 이거는 몸에 기와 혈이 다 부족해서 그렇다. 그 밖에 뭐 신경쇠약으로도 이 땀이 밤에 잘 때 날 수 있는데 그건 일시적입니다.
잠잘 때 땀이 나는 이런 증상은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자, 원인을 제가 네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열하고 습기가 같이 있는 것이 원인이라면 그런 열하고 습기를 없애주면서 소변을 잘 나오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땀을 막아주는 약을 쓰는 거 이건 안 맞습니다.
네.
땀을 내줘야 돼요. 비만한 사람 거는 내줘야 됩니다.
예.
막아서는 안 되고 또 아유 땀을 저 뺏기는 거 아깝다. 기운이 없어서 그렇다. 보약을 쓰는데 그것도 절대 안 됩니다. 더 심하게 합니다.
네.
오히려 운동을 좀 해가지고 땀을 많이 흘려서 몸 속에 습기를 없애주고 체중도 줄여주는 게 좋고요. 그런 분에 오히려 땀이 나도록 낮에도 땀 나도록 콩나물이라든가 혹은 율무나 칡 이런 걸 먹어야 됩니다. 만약 음기가 허약해서 속열이 생긴 때문이라면 이거는 이제 몸이 좀 허약해진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몸이 약해져서 그렇다네요. 이때는 신장의 음기, 물기운을 보충하는 약을 써야 됩니다. 뭐 흔히 알려진 경옥고가 이럴 때 쓰는 약이죠. 음식도 이럴 때는 뭐 닭고기 이런 게 아니고 돼지고기, 오리고기, 자라고기 이런 서늘한 성질이면서 음기를 보충하는 효능이 있는 보양식을 가려서 먹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 질문은 휴대폰 뒷자리 0327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매일매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고혈압,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이분은 좀 욕심이 많으신지 한꺼번에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자, 먼저 고혈압부터. 한의학에서는 이 고혈압 원인을 간장의 열기가 상승을 했거나 혹은 간장과 신장의 음기가 허약해졌거나
네.
혹은 음기가 허약해서 양기가 막 올라오거나 또 그것도 아니라면 제일 나쁜 거 음기와 양기가 모두 허약해진 경우로 봅니다.
네.
원래 그 저 정상인 사람의 몸 상태는 음기하고 양기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되거든요.
네.
뭐 그런 상태가 이제 음양화평.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가장 좋은 체질이 뭐냐. 음양화평진이다. 양기가 허약하거나 음기가 허약한 것도 아니고 음양화평진. 이게 옛날에도 100세를 살았다는 경우죠. 이건데 그에 비해서 고혈압이 있는 환자는 음기가 허약해져서 양기가 상승한 거. 그걸 이제 음허양항입니다. 또 그걸 기본이지만 또 간장의 양기가 상승했다거나 뭐 그 간장과 신장의 음기가 허약해졌다거나 둘 다 허약해져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뭐 주로 보면 이제 몸에 물기운이 부족해지면서 불기운이 올랐다. 요게 기본입니다.
네. 어?
그런데 이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도 동맥경화나 심장병, 뭐 중풍, 치매, 노화 원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의 몸 상태 또한 바로 그런 중병을 유발하기 쉬운 상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초기 고혈압까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서 음기하고 양기 균형이 맞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절이 안 된다면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가뜩이나 기력이 떨어지는 데다 균형이 안 맞으니까 고혈압이나 그런 저 중병들이 함께 오기가 쉽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한방에서는 고혈압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예, 치료법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네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열입니다. 열 내려줘야 됩니다.
네.
이 간장과 심장의 열, 뭐 신장의 열 오른 게 있는데 이걸 내려줘야 되거든요. 원래 고혈압 환자 보면 거의 다가 열성 체질 아니면 뭐 그냥 뭐 중간쯤 되는 체질이지 네. 몸이 냉한 체질의 고혈압 환자는 좀 드문
드물어요.
편입니다. 둘째는 담을 사겨주고 습기를 없애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은 바로 땀도 잘 나오고 대변 소변이 잘 나오는 겁니다. 몸에서 필요 없는 걸 빼줘야 됩니다. 셋째. 의혈을 풀어줘야 돼요. 의혈. 의혈을 풀어줘야 기본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고 혈압도 내려갑니다. 의혈이 있으면 혈액순환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넷째, 음기 보충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노인분은 다른 것도 기본이지만 의혈을 잘 풀어주고 음기 보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중 감량을 좀 해야 되겠고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네.
원래 그 비만한 고혈압 환자 경우에는 체중을 한 4, 5kg 정도만 줄여도 혈압이 뚝 내려갑니다. 그래서 매일 적어도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해나간다면 서서히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만약에 노인분 중에서 정상 혈압이라도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혈압이 올라갈 위험이 생기는 거죠.
아, 저혈압은 한방에서 어떤 식으로 치료하나요?
저혈압도 원인이 이제 보면은 기가 허약하거나 주로 양기가 허약한 상태로 봅니다. 그중에서도 비장과 비위장 그리고 심장 그리고 신장의 전기 중에 어디가 부족하냐를 살펴야 됩니다.
네.
만약 비위장의 기가 허약해서 저혈압이라면 그저 몸이 나른하면서 자꾸 누우려고 그러고 말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식욕이 떨어져 잘 먹질 못하면서 대변이 묽게 나옵니다.
네.
심장의 양기가 손상되는 거 이건 주로 오래 질병 앓은 경우인데요. 가슴이 자꾸 뛰면서 얼굴색이 창백하고 숨이 차게 됩니다. 또 신장의 전기가 부족해지게 되면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근망증, 불면증 나타나고 신장이 통하는 부위인 허리, 무릎이 힘이 없고 시큰거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혈압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처방서는 것이 아니고
네.
비위장, 그리고 심장, 그리고 신장 이 중에서 특히 어디가 좀 더 허약해서 그런지를 진단을 해서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네, 기립성 저혈압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자,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갑자기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눈앞이 아찔하고 어지럽다. 바로 이런 거죠.
네.
또는 뭐 평소에도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이런 것처럼 몸에 뭔가 체위를 변화시킬 때 어지럼증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원래 이 기립성 저혈압 이게요. 특히 노인분들에게서 실신하는 원인 가운데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그래서 뭐 어떻게 됩니까? 낙상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골절상.
그렇죠.
그러면 활동 못하고 입원에 누워 계셔야 되고 이러면 또 이게 혈맥이 안 통해서 의열 생기고 큰 병이 자꾸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조기에 치료를 하고 없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기립성 저혈압이 노인분들 오는 게요. 혈압약을 좀 센 걸 너무 오래 먹었다. 혈압이 그냥 뭐 정상보다 너무 낮아요. 혹은 또 이뇨제를 계속 썼다. 항우울제 같은 이런 뭐 증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했다. 혹은 당뇨병을 인해가지고 말초신경병증이 있다거나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가지고 부신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기게 됩니다.
네.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뭐 저혈압 치료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혈압이 있을 때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예.
저혈압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고기, 생선, 과일. 줄이는 분들 보면요. 고기, 생선 또 과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고기, 생선, 과일을 골고루 먹어가 영양이 충분해야 되고 담배는 피해야 되고 술은 경우에 따라서 체질이나 상태에 따라 뭐 피할 경우도 있겠고 조금씩 마실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또 저혈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혈압도 좀 올려주고 혈액순환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니까 어지럼증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씩 움직여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생활 속의 한방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지훈의 노래예요. 당신은 나의 운명.
지금 내 마음속에
9988 건강 길라잡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양한 건강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송재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귀 관련 질환 중에서는 감기만큼이나 흔하고 또 재발이 잘 되는 질환 중 하나인 중이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이염에서의 이 중이라는 거는 귀의 어느 부분에 있는 어떤 기관을 말하는 거죠?
네, 우리 귀는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 중이는 고막에서부터 달팽이관 입구까지를 말하는데요.
예.
외부에서 들어온 소리가 고막을 진동시키고 고막과 달팽이관을 연결하는 세 개의 작은 뼈를 지나서 달팽이관으로 소리가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이염은 말 그대로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거로 보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이염은 크게 급성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급성 중이염은 바이러스나 세균 등이 중이 내에 침투해서 고열이나 통증 등을 유발하는 병이고 삼출성 중이염이라는 거는 귀와 코 사이를 연결하는 이관의 기능이 안 좋아서
네.
고막 안쪽에 물이 차는 병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중이염은 급성이나 삼출성 중이염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중이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고 염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중이염이 특히나 어린아이들에게서 자주 발생을 해서 부모님들에게도 골칫거리가 되곤 하는데요. 실제 아이들의 중이염 유병률이 성인에 비해서 좀 높은가요?
예, 맞습니다. 소아들은 평균적으로 3세 이전에 90% 이상.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이상에서 중이염에 한 번씩으로 걸리는 걸로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성인에 비해서는 훨씬 그 유병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른들보다 아이들에게서 발병이 많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유아나 소아는 성인에 비해서 감염에 대한 면역 기능이 약하고요. 감기나 비염 같은 것들이 자주 발생하면 귀와 코를 연결하는 통로인 이관이라는 곳의 주변의 점막이나 아니면 아데노이드라고 코 뒤쪽에 있는 편도 같은 조직이 있는데 이런 네. 곳에 염증이 자주 생깁니다. 또한 소아 이관은 성인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취약해가지고 쉽게 막히거나 콧물이 귀로 역류하기가 쉽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중이염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인들의 경우에는 중이염이 생기는 원인이 아이들과는 좀 다른가요?
성인의 경우에도 원인이 다르지는 않은데요. 다만 소아처럼 급성 중이염이나 물이 고이는 삼출성 중이염은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네.
환기가 잘 안 되고 균 감염이 오래 지속돼서 생기는 만성 중이염이라든지 아니면 중이에 하얀 진주 모양의 덩어리가 생기면서 중이에 있는 중요한 구조물들을 파괴하는 진주종성 중이염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세균 때문이라고 하니까 혹시 이게 전염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텐데 실제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중이염이 전염이 된다기보다는 중이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감기나 세균성 비염 이런 것들이 전염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소아에서 중이염을 한 번 이상 앓고 지나가고 똑같이 감기나 비염이 걸리더라도 개개인의 면역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이염 자체가 전염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예, 중이염에 걸리게 되면 일단 귀에 통증 또 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라면 감기로도 오인하기도 쉬울 것 같은데 감기와 중이염의 증상이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될까요?
예, 말씀하신 귀에 통증이나 열이 생기는 이런 것들은 주로 급성 중이염에 해당되는 증상이고요.
네.
삼출성 중이염이나 만성 중이염에서는 귀에 통증이나 열은 없고 주로 난청이나 귀가 먹먹하거나
네.
혹은 이루라고 해서 귀에서 진물이 나는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감기하고는 구별되는 증상이겠습니다.
그런데 중이염이 실제 감기랑 같이 오는 경우가 또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급성 중이염은 특히 주로 상기도 감염. 그러니까 소위 감기나 아니면 비염에 동반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 밖에 혹시 중이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다른 증상 뭐가 있을까요?
네, 소아에서는 굉장히 중염이 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청력이 떨어져도 본인은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귀에 통증이라든지 열, 특히 급성중이염의 이런 증상이 많고요.
예.
그다음에 만 3, 4세 이상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불러도 갑자기 잘 안 돌아본다든지 TV 볼륨을 갑자기 키운다든지 하면은 삼출성중이염이 생겨서 물이 고여있는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이염이 생기면 통증과 함께 청력이 저하되는 증상도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네. 만약에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청력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 밖에 위험한 합병증이 생긴다든지 할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중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를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예.
따라서 만성중이염이 발생해서 고막이나 혹은 고막 안쪽에 있는 구조가 손상이 되면 소리가 잘 전달이 되지가 않고 이것 때문에 청력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급성중이염이나 삼출성중이염에서도 고막 안쪽에 물이 차서 소리 전달을 방해하기 때문에 청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귀 속에는 몸의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 그리고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안면 신경이 존재하고
네.
그리고 뇌하고도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아주 심한 급성 혹은 만성중이염에서는 주변 조직을 손상시켜서 어지러움이라든지 안면 신경의 마비 심지어는 뇌막염까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어렸을 때 중이염 걸린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 약을 먹고 치료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주로 치료가 이런 식으로 약을 먹는 방향으로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초기에는 특히 급성 중이염은 항생제와 소염제를 단기간으로 투여하면 잘 낫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 예.
삼출성 중이염은 80에서 90%는 자연 치유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3개월까지는 이비인후과에서 정기적으로 관찰만 하면서 기다려보고요.
네.
항생제는 사용하더라도 보통 단기간 보통 2주 이내로만 네.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다려도 운 나쁘게 저절로 낫지가 않으면 튜브 삽입술이라는 시술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성인의 중이염은 보통 고막에 손상이 있고 그뿐 아니라 귀 뒤에 있는 뼈에도 염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막을 새로 만들어주고 뼈의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튜브를 삽입하는 수술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네, 튜브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삼출성 중이염이 3개월까지 기다렸는데 물이 네. 빠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나 아니면 고막 검진을 해봤는데 빨리 수술이 필요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3개월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수술을 하게 되고요.
예.
고막에 아주 조그맣게 절개를 하고 여기에다가 실리콘이나 티타늄 금속으로 된 관을 하나 이렇게 걸쳐놓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관이라는 것은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저절로 빠지게 되고요. 협조가 안 되는 소아에서는 몇 분 정도 전신 마취를 하고 협조가 되는 소아나 성인에서는 국소 마취로 하는 간단한 시술이 되겠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이 튜브가 있는 동안에는 튜브를 통해서 고막의 바깥쪽하고 원활하게 환기가 되기 때문에
네.
중이염이 잘 재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따라서 튜브를 하자마자 아이가 바로 잘 듣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튜브가 빠진 뒤에는 아주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막이 잘 아물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중이염이 재발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평소에 중이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하면 될까요?
네, 모든 병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치료는 결국 예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이염이라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관이라는 귀와 코를 연결해주는 환기 기능을 가진 관의 기능이 좋지가 않아서 중이에 환기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감기나 비염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감기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뭐 가령 손을 잘 씻는다든지
네.
몸을 따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의 경우에는 증상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TV 볼륨을 키운다든지 불렀을 때 잘 안 돌아본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보호자분들이 사실 중이염이 있는지를 모르고 몇 개월을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정기적으로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귀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귀 관련 질환 중에서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중이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귀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시다면 질문 올려주세요. 홈페이지나 인터넷 라디오 미니 휴대폰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사연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오늘도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송재진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 송창식의 노래입니다. 선운사.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바람 불어 서른 날의 날이에요. 동백꽃을 보신 적.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매일 아침 5시 5분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부부 클리닉.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부부들의 문제를 솔직 담백하게 풀어보고 있죠. 오늘도 성의학 전문가 백혜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슬픈 에필로그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 뭐 슬픈 결말에 대한 어떤 얘기인가요?
그렇죠. 슬픈 에필로그라면 이제 뭔가 슬픈 결말.
네.
그래서 아 뭐 이혼한 부부 얘기인가?
끝이 안 좋은 얘기인가? 네,
부부 관계가 파탄 나는 거 얘기인가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네, 그렇게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고 실제 우리 여성분들이 성관계 이후에 그러니까 흔히 많이 경험하는 감정 반응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죠?
네, 이게 성관계 후 우울감. 네, 영어로는 포스트 코이탈 이제 그 디스포리아.
네.
그러니까 우울증은 아니고 우울감.
우울감.
네, 감정 부전 장애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정신과 진단 기준에도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실제 성관계를 성행위를 한 이후에 좀 우울감. 슬픈 감정 또는 불안한 감정, 좀 초조하고 안절부절하고 또는 약간 화가 나는 분노 감정까지도 네. 이제 생기는 현상인데 이런 감정을 경험하는 분들의 이제 상당수가 관계를 가지고 난 이후에 이제 한 5분, 길게는 2시간까지 이런 감정 또 심한 불안을 동반해서 경험하신다고 해요.
이런 증상을 겪는 여성이 많은가요?
네, 이런 증상을 겪는 여성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관련된 연구를 보면 미국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서 이제 전체 여자 대학생,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생활이 그러니까 시작되면서 가장 활발한 성적으로 액티브한 여성들을
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절반에서 그 전체의 50% 절반에서 살면서 한 번은 이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 관계를 한 이후에 우울감 또는 불안 초조. 이런 감정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됐고요.
네.
호주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대상군이 한 200명 정도의 이제 여기는 전체 여성이에요.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네. 조사를 해봤더니 3분의 1,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수죠. 3분의 1이면 한 30%
그러네요.
이상이 되는데 정도에서 성관계 후에 가끔 우울한 감정, 불안한 감정을 느낀 경험이 있다라고 보고했고요. 그중에서 특히 한 10%는
네.
꽤 자주. 그러니까 30%는 종종, 10%는 꽤 자주 이 슬픈 감정을 느낀다. 근데 10%면 우리 우울증 유병률보다 네. 높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흔한 거죠.
그러네요. 뭐 3분의 1 내지는 많게는 절반가량의 여성에서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생각보다 더 많이 흔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매번 그렇다라면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거 너무 힘들겠네요.
네네. 근데 다행히도 성관계 할 때마다 매번 그런 건 아니고 이건 누구한테나 살면서 한 번은 절반 이상의 여성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 여성의 우울감이나 좀 불안하고 허탈한 느낌 같은 거. 공허감 이런 것들은 특별히 뭐 당사자가 뭐 뭔가 감정의 어떤 문제나 성기능의 문제가 없어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남성에서도 있어요. 남성에서 있는데 대체로 여성한테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현상이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여성의
네.
전체 뭐 절반 또는 3분의 1은 종종 10%는 꽤 자주니까 남성들이 왜 우리 보면 이제 성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파트너인 여성이 성적으로 만족했냐 안 했냐를 꼭 무슨 내가 오늘 잘했냐 안 잘했냐 평가
네.
리포트를 바라듯이 자꾸 이렇게 집착하고 물어보는 남성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거는 사실 여성의 성관계 후 반응이 좀 약간 묘한 이런 식의 약간 우울감, 예, 이게 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제로 이제 이것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뭐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긴 하지만 예. 다른 문제로 예를 들면 뭐 섹스리스 문제라든지 아. 이제 남편분 쪽의 문제 예. 또는 여성 당사자의 뭐 통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문제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을 이렇게 이제 진단 과정에서 면담을 저희는 하거든요. 면담을 할 때 이제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면담하는데 아. 남편분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아내가 뭔가 말은 안 하는데 불만이 큰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당장 심각한 문제도 아니고 물어보면 좋다고 하는데 성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왠지 모를 뭔가 좀 우울하다든지 허탈하다든지 한숨을 팍팍 쉰다든지 네. 이런 경우가 꽤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좋았는데 네. 아내가 그냥 사실 별로 안 좋은데 뭐 좋다고 하나? 네, 아내의 표정이 어둡기 때문에 내가 뭐 잘못했나 뭐 기분이 상했나 뭐 이런 식의 눈치를 자꾸 보고 네. 덩달아 불안해하는 경우가 좀 있죠.
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네. 이건 꼭 반드시 비정상적인 건 아니고요. 성관계 후에 허탈감은 뭐 비정상이거나 꼭 반드시 불만족스럽다. 네, 남편분들이, 남성들이 불안해하는 것처럼 꼭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격렬한 신체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이 격렬한 신체 반응, 성반응 후에 뭐 만족감을 느끼고 극치감을 느끼고 이런 이후에는 반대로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됐다가 반대로 부교감이 항진이 되면서 나른하게 이완 반응. 그래서 이제 많은 남성들이 그냥 코 골고 잠들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욕먹고 하시는데 이런 나른한 이완 반응이 상대적으로 여성에서도 이렇게 급격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잔뜩 이렇게 여러 가지 몸이 이제 심혈관계 쪽도 그렇고 자율신경계 쪽도 그렇고 한참 이렇게 극도로 흥분돼 있는 상태에서 이 원래 상태로 이게 확 떨어지게 되거든요. 하강을 하는 느낌에서. 네. 예, 뭐, 여러 가지 말초적인 자극이나, 뭐, 육체적인 어떤 쾌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그라들면서, 좀 오히려 이게 약간 텅 빈 공허한 느낌이라든지 우울감 같은 걸 그러니까 좀,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또, 성관계 직후에는 정서적인 교감이 이제 그냥 어떤 말초적인 자극보다 좀 더 중요한데, 네. 이때 이제 특히 여성들이 뭐 만족감을 느끼거나 하는 경우에는 옥시토신이 상승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혈중 옥시토신의 상승은 이제 애착 반응을 일으켜서 오히려 상대방하고 이렇게 좀 더 내가 이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안기고 싶고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남성분들이 본인이 너무 피곤한 나머지 네.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배려를 잘 못하거나 여성의 성반응을 잘 몰라가지고 이걸 놓치고 배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확 불쾌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종종 뭐 또는 뭐 살면서 한두 번 이상 그러니까 너무 흔하지 않게 경험하는 건 정상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반응이 자주 있다면 사실 좀 이건 문제라고 볼 수가 네. 있는 거죠. 이런 반응이 자주 있다면 혹시 부부간에 뭔가 성적으로 반응이 서로 잘 안 맞는 이제 성적 불일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네. 뭔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말로 속공합이 잘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우리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네. 만족감이 좀 떨어지는데 이런 현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성욕이 남성에 비해서 그리 높지도 않고 또 먼저 관계를 하지 않고 이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네. 남성이 보통은 이제 남편이나 이제 배우자가 요구를 하면 대체적으로 좀 응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내가 오늘 피곤한데 사실은 네. 몸이 좀 안 좋은데 사실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 돼서 좀 그런데 하는 상황에서도 남편에 대한 배려로 관계를 거절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 피곤한데 하면서 이제 원치 않는 성관계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 더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 성적인 불일치 상황에서는 그 남편의 요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전의도 부족하고 예전과 친밀감의 표현이나 이게 좀 부족하거나 좀 약간 지금 뭐 어색하거나 불안한 환경 이런 것들도 아내 쪽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는데 일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좀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더 정말 병적으로 심각한 경우는 뭐 통증 문제, 성교통 문제가 있으시거나 만족감이 떨어지는 뭐 성흥분 장애라든지 오르가즘 장애 또 남성의 성기능 뭐 뭐 발기가 좀 잘 안 된다든 이런 식의 성기능 이상의 문제로 인해서 여성 쪽에서 성적인 만족감이 많이 이제 떨어지고 이런 경험이 이제 반복될 때 이 부정적 감정에 더 빠질 가능성이 높죠. 네, 아무래도 좌절감도 많이 느끼고 아무래도 해봤자 뭐 별로 좋지도 않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정신분석에서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경우에 이 성관계를 할 때 이제 육체적으로 워낙 가까워지고 강한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네. 네,
뭐 히스테리 성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여성분들이 이런 여성분들은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 오히려 이게 좋아야 되는데 불쾌하거나 뭐 우울하거나 불안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요즘에는 주도적이고 남성적인 경향이 있는 우리 알파걸들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가 이제 평소에 내 성향과는 반대로 남성이 주도하고 내가 약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내가 상황을 제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왠지 끌려가고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심하면 막 혐오 반응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더 좀 마음 아픈 경우로 과거에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성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성생활에서의 뭔가 반복적인 과거의 상처를 이제 재경험하게 되면서 부정적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심한 경우라면 대처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 경우도 이게 실제 부부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그걸로 인해서 심적 고통이 심하거나 너무 자주 반복된다든지 너무 강도가 심하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굳이 뭐 치료가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 하지만 이제 굉장히 심한 경우에 그게 강도가 너무 우울감이 심하거나 매번 관계할 때마다 그렇다든지 그러면 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또 약물 치료를 포함한 치료가 네. 필요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럼 오늘 또 이 방송을 들으시고 우리 와이프가 저 관계하고 나서 이제 표정이 저 약간 어둡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또 걱정하실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여성들한테 그래서 후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전의가 중요하다는 너무너무 제가 많이 강조를 했죠.
네.
남편분들 듣고 또 뭐 전의에다가 후의까지 하시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여성의 성 반응은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기 때문에 남성의 사이클하고 달라요. 그래서 후의가 좀 필요한 이유가 사실 이런 식의 여성의 우울감 또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완화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아내가 느끼는 어떤 오르가즘 뭐 어떤 직접적인 강한 자극 그래서 좋았냐 뭐 느꼈냐 이것만 묻는 것보다는 아내의 성적 흥분이 부드럽게 연착륙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죠. 예. 오르가즘 느꼈으면 자 끝 오늘 뭐 100점 그러시는데 그게 네. 아니고 오르가즘 이후에 성흥분 해소기가 여성은 굉장히 길고 그 시기에는 오히려 내가 만족감을 줬다면 옥시토신 분비가 되면서 상대하고 뭔가 뭐 다정한 대화를 나누거나 스킨십을 부드러운 스킨십을 하거나 하면서 서로 만족과 안정감을 주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후의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성의학 전문가 백혜경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 최혜영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록앤롤.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저희 방송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취자 14분께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 패드를 드립니다. 오늘 끝곡 배따라기의 안개 속에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